네, 안녕하세요. 저는 CC 플레이어 개발자 육주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CC 플레이어에 대해서 다 대부분 모르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CC 플레이어는 먼저 CC 플레이어 설명드리면 CC 플레이어는 화려한 자막하고 동영상을 같이 재생할 수 있는 무인코딩 동영상 재생기 앱입니다. 현재는 윈도우즈 폰에만 릴리즈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모르시는 건뭐 당연할 것 같고요. 자, 근데 12월 달에 유니버설 윈도우즈 플랫폼 앱으로 런칭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윈도우 10 PC에서 스토어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CC 플레이어가 제가 처음에 런칭한 게 작년도 2월 20일인가 그쯤이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7개월 동안 다운로드가 무려 5만 건, 그리고 평점이 2.8점이나 됐습니다. 참 놀랍도록 허접하죠. 자, 그랬는데 작년 이맘때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죠. 1년 동안 그 후로 다운로드가 95만 건, 그리고 전체 평점이 4.2점, 그리고 리뷰가 지금 대략 한 7천 개 정도가 그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달 정도면 무난하게 100만 다운로드 돌파할 것 같고요. 자, 그런 걸 통해서 여태까지 이제 제가 경험한 1년 동안 어떠한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앱의 다운로드 그 정도 올리고, 그리고 수익도 올릴 수 있었는가. 참고로 수익은 최초보다 대략 뒤에 0, 2개 정도 더 붙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방법을 먼저 아시기 전에 먼저 윈도우즈 스토어가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앱을 만드시고 나서 게시하시고 관리한 방법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스토어에 대한 개요를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앱으로 돈을 벌수 있는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걸 앱으로 수익 창출 파트 1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다운로드를 늘리고 돈을 더 높게 벌수 있는가를 파트 2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 윈도우 스토어란 무엇인가? 윈도우 스토어가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윈도우 스토어는 갑자기 딱 생겨난 게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2004년에 마켓플레이스라는 이름으로 정식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윈도우즈 8이 출시가 되면서 스토어란 이름으로 좀 굉장히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윈도우즈 스토어, 윈도우즈 폰 스토어, 그리고 엑스박스용 스토어 이렇게 세 개로 정리가 됐고요. 자, 그런데 이때 윈도우즈 8이 들고 나왔던 게 유니버설 윈도우 플랫폼이었죠. 그래서 UWP가 윈도우 10에서 당장 나왔던 게 아니고 이전 8부터 유니버설 앱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정말 무늬만 유니버셜 앱이었지 하나도 통합이 된게 없었어요. 그래서 개발도 윈도우 앱 따로 개발하고 말로만 유니버셜을 외쳤지 실제적으로는 윈도우 폰 앱, 윈도우즈 앱다 따로 개발하고 프로젝트만 하나로 합쳐져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게시도 각각 스토어에 각각 게시하고 관리도 각각 하고 판매도 각각 하고 이렇게 완전 따로따로 되어 있는 형식이었는데, 그게 윈도우즈 10으로 넘어오면서 모든 것이 다 통합이 됐습니다. 개발하실 때도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프로젝트 하나만 만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패키지를 만드실 때도 한번 패키지 만들기 딱 누르시면 그럼 X86용, 뭐 X64, 그리고 ARM CPU용 이게 다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집니다. 대신 단점은 하나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빌드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요. 근데 그거 단점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지게 되면 스토어에도 한 번만 올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든 그런 디스크립션 같은 것들도 한 번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개발한 앱은 PC에서, 그리고 폰에서, 뭐 엑스박스에서 등 앞으로 나올 윈도우즈 10 다른 기기들 포함해서 모든 디바이스에서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자, 물론 UI는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 UI는 지금 아쉽게도 다른 동일 시간대에 아답티브 UI라는 데서 지금 세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윈도우 스토어 사용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개발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스토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스토어는 이쪽 여러분들 보실 때 좌측 상단에 있는 이미지처럼 이러한 이미지 형태의 좀 화려한 모양의 앱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이죠. 자, 그리고 그런 구매한 앱을 가지고 잘 사용을 하시다가 뭐 업데이트가 있으면 업데이트를 받고 또는 삭제를 하고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는 URL 뭐 링크 같은 걸 다시 제공하고 그러는 등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 앱을 구매하고 관리하는 곳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 윈도우즈 스토어는 접속하시는 방법이 외부로 접속하시는 방법하고 그리고 PC에 설치되어 있는 앱으로 접속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어차피 UI는 조금 다르지만은 제공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여기서 좀 요 그림을 지금 잠깐 좀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에 지금 큰 이미지가 있고 그 중간에 앱들의 이미지가 이렇게 아이콘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 두 개 나열되어 있죠. 그럼 뭐 스크롤하면 밑으로도 쭉 나열이 되는데 일단 이렇게 두 개만 좀 기억을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이미지 나오고 여기는 뭐 추천 앱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뒤에서는 또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좀 지금 잘 기억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개발자 입장에서 본 스토어는 무엇이냐? 뭐 마찬가지 개발자 입장에서 봐도 이게 스토어입니다. 하지만 개발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앱을 판매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개발자 입장에서는 앱을 판매를 하고 그 다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관리라는 것은 바로 밑에 적혀진 윈도우즈 데브 센터, 즉 개발자 센터 내에 대시보드라고 하는 하나의 메뉴 안에서 그런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대시보드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 우측 하단에, 좌측 하단에 있는 이러한 이미지 형태의 화면입니다. 자, 이러한 대시보드는 개발자 센터 내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접속하시는 경로는 요 밑에 나열되어 있는데 오늘 뭐 이 세션이나 다른 세션들 모두 이거와 관련된 자료들은 다 공유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개발자 센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발자들이 앱을 올리고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신속해져야 되는 곳입니다. 자, 여기 개발자 센터에는 개발에 필요한 정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앱 개발을 하시기 위해서는 뭐 다른 데 가실 필요 없어요. 사실 이 개발자 센터 그리고 스택 오버플로우만 있으면 정말 다 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 개발에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초보용 문서 그리고 동영상 가이드 이런 거 다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 코드도 들어 있는데 이런 샘플 코드는 뭐 단순한 뭐 코드 조각이 아니라 정말 실행 가능한 것도 PC, 뭐 모바일, 기기 상관없이 다 실행 가능한 그런 완전한 샘플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개발하실 때 사용하시는 뭐 비주얼 스튜디오 그런 것도 여기서 다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즈 10 SDK 등 각종 개발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 다 여기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뭐 참조 동영상 뭐 이런 것들 샘플 코드 이런 걸 통해서 개발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뭐 문제가 생겼다 라고 하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가 들어 있어요. 저 커뮤니티 안에는 뭐 포럼도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직접 지원을 요청하실 수 있는 그런 메뉴도 있습니다. 또한 이 개발자 센터 내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앱 개발 및 관리의 모든 필요한 도구 요게 들어있는 대시보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발자 혜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앱을 개발하는 이 개발자 센터에 등록된 개발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진행하고 있는 이제 프로그램의 이름입니다. 자, 개발자 등록을 하셔야지 그 이하 대시보드랑 개발자 혜택을 누리실 수 있어요. 등록을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상단에 있던 그런 다른 메뉴들은 다 사용하실 수 있지만 대시보드를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개발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는 근데 아쉽게도 무료는 아니고 등록비를 내야 됩니다. 자,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연 $99를 매년 지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최초에 $25 지불을 하고 그 후로 없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개인 같은 경우는 $19, 그래서 한국 돈으로 21,216원 하나로 결제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는 108,000원 조금 비쌉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동일하게 3, 4, 5도 30%씩 떼갑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70%만 받을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학생 같으면 드림스파크, 그리고 뭐 개인 사업자나 뭐 창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으면 비즈스파크에 가입이 돼 있으신 분들은 드림스파크나 비즈스파크를 통해서 무료 바우처 코드를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입하실 때그 코드 넣으시면 저 비용 없이 무료로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런 혜택을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업으로 가입을 하신다면 반드시 뭐 사업자 등록증 같은 그런 기업임을 증명하실 수 있는 서류를 시멘텍에 제출해야 돼요. 이 시멘텍에서 이런 인증 절차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인증을 다 받았다. 그래서 앱을 뭐 제출하고 수익을 창출해서 받는 중이다라고 하시면 그 중간에 뭐 기업 정보를 변경해야 된다라는 일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뭐 이메일을 바꾼다던가 뭐 주소를 바꾼다던가 그런 경우가 생기시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월초가 대략적으로 10일 정도 돼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수익금을 지급하는 게 10일 정도 됩니다. 그 무렵은 피해서 하세요. 왜냐하면은 요 다시 그 개인 정보를 변경시키시면은 시멘텍에서 다시 인증을 하게 되는데 인증하게 되면 기간이 며칠 정도 소요가 돼요. 소요가 되는데 그때는 모든 지급 그리고 앱에 대한 게시 이런 게다 보류 상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수익 지급이 안 나가요, 그 사이에는. 그런 기간은 반드시 피하셔가지고 정보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기업으로 등록한 다음에 나중에 개인으로 전환, 처음에 개인으로 하고 나중에 기업으로 전환 이런 거안 되니까는 처음에 하실 때, 등록하실 때좀그 부분을 유념해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입을 하고 나시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수익금 받기 위해서 그런 정보들 세팅하시는 거예요. 일단 수익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느냐? 총 내가 벌어들인 금액이 200달러가 넘어야 됩니다. 200달러가 넘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30% 이제 수수료를 뗍니다. 그래서 70%만 받게 되고요. 근데, 앱을 만약에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 코드를 이제 발행해서 뿌렸다. 그러면 그걸로 발생된 수익도 다 제외됩니다. 그건 전체가 제외됩니다. 70%가 아니고. 자, 그래서 그런 다음에 200달러가 이상이 되어야 지급이 됩니다. 200달러가 안 되면 그 다음 달로 2월이 되고요. 그 다음 달에도 2월이 안 된다. 그럼 또 2월 됩니다. 자, 그러면 뭐 200달러가 되는 순간 주냐? 그건 아니고 지급일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략 10일 정도 월 초가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급은 US 달러로 그 해외 송금으로 들어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해외 송금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유효한 그 계좌 정보를 영문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해외 송금에 필요한 스위프트 코드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계정 쪽에 가시면 작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 코드랑 영문 정보는 각 은행에 외환 송금 뭐요 관련 쪽 메뉴 가시면 자세하게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복사하셔서 그냥 집어넣으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들 이런 거 가입할 때 어렵게 생각하고 계신 게요 세금 납부 부분인데 세금 양식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해외 송금 받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작성하실 거 없어요. 그냥 내가 내는 거다라고 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앱을 제출하실 준비가 다 됐어요. 여러분이 뭐 앱을 다 개발했다고 가정을 하고 앱을 처음 이제 요 스토어를 통해서 제출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게앱 이름을 예약하는 겁니다. 요앱 이름 예약하는 거는 iOS나 안드로이드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윈도우즈 앱은 윈도우즈 8.1부터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 8월부터 도입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이름의 앱을 이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앱을 개발하신다면 먼저 분명히 앱 이름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이름 막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게 있으시면 빨리 먼저 앱을 개발하시기 전에 예약을 먼저 하세요. 자, 예약을 하시는데 요거 예약하시면은 삭제가 안 됩니다. 그 앱을 스토어에 제출한다 그러면 절대 삭제가 안 되고요. 스토어에 제출을 안 한다 그러면 1년 후에 자동적으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직접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예약하실 때는 좀잘 생각해서 남도 좀 배려해서 예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예약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를 오른쪽을 딱 클릭하시면 스토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스토어에서 자세히 그 세부 메뉴로 들어가시면 저장소에 연결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저장소라는 게 번역이 잘못해서 이제 저장소라고 되어 있고요. 그게 스토어의 연결입니다. 그래서 그걸 누르시면 뭐 요 상단에 있는 이런 화면이 나와서 요게 지금 제가 예약하고 있는 앱들 리스트예요. 앱 이름 리스트고 요 밑에 부분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등록할 이름을 누르고 요거 눌러서 이 이름을 쓸 수 있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앱을 개발한 상태가 돼야지 할 수 있으신 거고요. 개발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하시면 웹으로 들어가셔서 데브센터에서 대시보드로 들어간 다음에 그 좌측 하단에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새 앱 만들기라는 링크 버튼이 있어요. 그거 누르시면 이렇게 이름을 예약하여 앱 만들기라는 게 생기고 여기서 이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하시면 데브센터에 앱이 하나가 딱 생겨요. 그 빈 껍데기 앱이. 그거 삭제 불가능하시니까 그런 거 많이 늘어나면 나중에 앱 관리하실 때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러니까 좀 유념해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앱 이름을 예약하고 나시면 하셔야 될 게 앱에 대한 가격과 시장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는 중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242개국 시장에 다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설명에는 뭐 어떤 국가에 따라서는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렇게 242개 국가가 있는데 그럼 가격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가격이라는 거는 기준 가격이라는 걸 하나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 가격이 모든 시장에 공통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가격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특별하게 어느 한 시장은 가격을 좀 더 높이고 싶다, 낮추고 싶다 싶으시면 그것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 국가만 따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무료로 앱을 그냥 배포를 할 거다 결정하실 수도 있고 또 체험판이라는 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체험판이라는 거는 앱에서 같이 코딩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앱의 가격을 결정하실 때 좀 잘 고려해야 되시는 게 앱의 성격이랑 또 시장에 맞춰서 그 가격을 좀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싸게 판다고 많이 팔리고 무조건 비싸게 판다고 적게 팔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CC 플레이어를 1년 한 7개월 동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올해 8월까지는 $0.99에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부터는 지금 $1.99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다운로드 수는 물론 $0.99가 좀 더 높아요. 하지만 수익은 또 $1.99가 좀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로 봤을 때 어차피 살 사람들은 사고요. 그리고 앱에는 적정 가격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결정하시기 힘들면 먼저 약간 높게 부르세요. 높게 부르고 그냥 처음부터 할인 해가지고 그렇게 앱 설명 같은 데다 작성을 하셔서 그렇게 판매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까지 이제 결정을 하셨으면 앱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앱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카테고리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카테고리가 다운로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앱을 검색한다고 하면 내가 어떤 앱을 찾아서 어떤 용도로 받을 거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바로 카테고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앱을 어디다 집어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카테고리에 넣었는데 요게 지금 하나의 카테고리에 나오는 앱 종류입니다. 지금 요건 좀 필터가 걸렸어요. 인기 무료의 카테고리는 지금 동영상 그리고 음악 쪽 카테고리를 동시에 필터링을 건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노출 순위가 나오죠. CC 플레이가 1위로. 자, 이렇게 되려면 이 안에서는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앞에 나오는 것들은 다운로드 수가 높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카테고리에서 내 순위가 좀 더 높게 올라가는 곳을 카테고리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유사한 카테고리가 있다면. 동영상, 뭐 음악, 그리고 뭐 엔터테인먼트, 유틸리티. 사실 이런 데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거기서 지금 엔터테인먼트에 갔다가 지금 동영상 쪽으로 옮겼어요. 1위 하려고. 네, 그래가지고 좀더 순위를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앱에 대한 설명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카테고리까지 이제 결정하셨으면 실제적으로 이제 스토어에 노출되는 그런 설명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이때 조금 번거로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앱을 만드시게 되면 뭐 분명히 여러 가지 언어로 만드실 거예요. 한국에서만 팔겠다 하면 한국어만 만드시면 되죠. 근데 앱을 만들어서 한국에서만 팔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거의 극히 드무실 겁니다. 전 세계 뭐 242개국이라는 시장이 있는데 왜 한국에서만 팔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영어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 한국어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뭐 번역기로 돌려도 거의 90% 이상 일치하는 일본어 집어넣으시고, 그럼 이렇게 한 3개 정도는 만드실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3개를 만드시고 이거를 패키지로 묶어서 스토어에 딱 올리시면은, 그러면 앱에 대한 설명도 3개를 올리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언어로 이제 작성을 해라. 자, 그렇게 나오는데 8.1까지는 딱 그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 텐스토어로 이제 통합이 되면서 좀 버그인지 아니면은 일부러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세 개가 아니라 더 나옵니다. 영어가 나오고요. 한국어가 나오고요. 한국어를 쓰는 한국 지역이 나오고 일본어를 쓰는 일본 지역이 나와서 다섯 개가 나와요. 그래서 앱 설명을 다섯 번을 작성하셔야 돼요. 세개 언어를 넣는데. 저 같은 경우 지금 12개국 언어로 판매하고 있는데 한 25번 작성하고 있어요. 자,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 그 스토어에는 설명에는 이제 설명을 영어로 바꿔보면은 하나의 언어로 작성할 수 있다고 나와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한세달 동안 스토어를 뒤지고 있는데 하나로 작성할 수 있는 방법 못 찾았습니다. 써 있는 걸 봐서는 언젠가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토어가 이제 딱 통합이 되고 나면 바로 모든 게 바뀌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개선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자 스토어에 보여줄 내용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쪽 좌측에 보이시는 게 사용자가 보게 되는 스토어예요. 앱을 올렸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스토어에.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 아이콘, 앱 이름, 그리고 별, 점수. 그 다음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게 요약 설명이에요. 앱에 대한 요약 설명을 작성하시면 요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딱세줄 나와요. 앱을 딱세 줄로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세줄 안에 중요한 내가 전달하고 싶은 모든 내용을 다 작성하셔서 딱세줄 내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자, 그 외의 내용은 여기 밑에 자세히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면 이만큼 열려요. 그래서 조금 중요도 떨어지는 것이나 아니면 일부러 좀 감춰놓고 싶은 내용들은 거기다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 이 앱에는 광고가 들어 있습니다. 이 앱에는 뭐 인앱 결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또는 뭐 위치를 사용합니다. 이런 것도 사용자들한테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런 거 집어넣지 않으시면은요, 사용자들한테 막 항의 메일 날라와요. 너 광고 있단 말 없었잖아. 왜 공짜라고 해놓고서는 거짓말하냐? 막 이런 거막 날라와요. 그럴 때는 자세히 눌러서 보십시오라고 답변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꼭 넣으시라는 거. 자, 그다음 작성하실 건 릴리즈 버전 정보입니다. 자, 릴리즈 정보는 여기 이제 이 화면에서 탭으로 나옵니다. 버전 정보라는 탭으로 나와요. 작성 안 하시면은 요거 뭐탭 자체가 이렇게 없어집니다, 얘네들은. 자, 그런데 이 버전 정보도 필수는 아니지만 꼭 작성을 하세요. 왜냐하면은 국내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좀 드문데 해외 유저 같은 경우들은 그 앱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차단해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앱이 업데이트가 되었을 때 어떤 내용으로 업데이트가 되었는지를 사람들이 좀 알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걸 보고 업데이트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사용자들한테 노출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작성할 게 많죠? 앞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 앱 이미지를 업로드 하는 건데요. 여기 나오는 거. 그리고 앱 아이콘. 자, 앱 아이콘은 필수는 아닙니다. 근데 입력 안 하실 분 없으시죠? 당연히 입력을 하죠. 그 다음 여기 스크린샷이에요. 스크린샷인데 UWP 같은 경우는 데스크탑용 스크린샷 9개, 모바일용 8개까지 올리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벌써 이미지 굉장히 많죠. 거기에다가 요거 홍보 이미지 총 9개까지 올리실 수 있어요. 자, 근데 홍보 이미지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스크린샷도 전부 다 올리시는 게 좋아요. 뭐 9개, 8개 다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언어별로 작성하셔야 된다 그랬죠. 언어별로 이미지 한 30개 되는 거 하나씩 다 올리셔야 됩니다. 근데 대신 이거는 최초 릴리즈할 때만 올리시면 되니까 그다음부터 업데이트 되는 것만 하시면 되니까 좀 그나마 좀 나아요. 자, 8.1 스토어까지는 이런 이미지를 멀티로 선택해서 한 번에 쫙 올려버리는 기능이 있었어요. 근데 텐스 스토어로 바뀌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땀한땀 지금 하셔야 돼요. 자, 이것도 뭐 개선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앱에 대한 기능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앱에 대한 기능도 정확히 이 기능 지원한다, 저 기능 지원하지 않는다를 명확히 밝히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것 가지고도 너왜 이런 기능 될 것처럼 써놓고서는 안 되냐, 이런 식으로 항의 메일 많이 와요. 제가 뭐 이런 이메일만 하루에 한 20, 30통씩 받는데 그 중에 한 두세 건은 뭐 이런 거 항의는 꼭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명확하게 명시를 하시면 그냥 스토어 설명 봐라 돼 있잖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요 키워드입니다. 아까 전에 카테고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요약 설명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키워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스토어에서 검색할 때 검색어가 되는데 요 키워드는 총 입력하는 필드가 7개가 있어요. 7개가 있고 그 7개 안에는 각각 45단어까지 들어갑니다. 자, 근데 45단어를 뭐 이렇게 쭉 붙여 쓰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한 칸씩 띄어서 스페이스 넣고 띄어서 이렇게 쓰시면 그게 다 하나하나의 키워드로 동작을 하고요. 그리고 7개 필드 다 묶여서도 동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넣으세요. 걸릴 수 있는 건다 넣으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 위에 세 가지 키워드를 갖고 검색을 넣었는데 요게 이제 각각 다른 필드에 들어가 있는 거를 검색해서 딱 넣었을 때 이렇게 제가 의도한 대로 첫 번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리뷰 피드백 작성 시 요구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이메일을 작성하셔야 돼요. 이메일은 뭐 필수는 아닙니다. 필수는 아닌데 이걸 안 작성하시면 나중에 별점 달리고 평점 달리잖아요. 그때 그 평점 단 사용자한테 메일을 못 보내요. 그래서 요거 있어야지 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입력하실 수도 있는데 미리 입력을 하십시오. 자, 그다음에 뭐 기타 여러 가지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입력을 하셔야지 앱을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앱 제출하는 작업이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제가 요새 업데이트 하는 앱을 업데이트를 하려고 해봤는데 한 2시간 걸리더라고 하나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앱을 제출할 수가 있게 되면 이제 인증 심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증 심사에 들어가면 최초에는 앱을 처음 릴리즈할 때는 좀 시간이 길게 걸려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일주일까지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속이 편할 겁니다. 자, 근데 보통 빠르면은 한 3, 4일, 그 길면은 한 일주일 그 정도 걸려요, 처음에는. 근데 업데이트는 좀 빠릅니다. 빠르면 하루 이틀, 뭐 느리면 4일, 주말 끼고 그러면 4, 5일 정도 걸려요. 자, 근데 이것도 더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 딱 커밋하고 나면은 1시간 안에 게시까지 다 올라갑니다. 자, 그 방법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앱을 올렸는데 한 일주일이나 기다렸는데 앱이 인증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가 돼서 돌아오면 굉장히 속상합니다. 시간이 너무 아깝죠. 일주일이라도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실패를 미리 방지하시기 위해서는 SDK 포함되어 있는 앱 인증 키트를 반드시 사용을 하십시오. 요앱 인증 키트라는 걸 사용하시면은 여러분들 앱 패키지를 묶은 걸 가지고 요거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통과가 됐다 그러면 거의 90% 이상은 위에 심사에 올라가도 통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거기서 통과가 되는데 스토어에 막상 올렸더니 실패가 된다. 이런 경우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뭐 이미지 같은 로고 치매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눈으로만 체크할 수 있는 기능들, 기계로 체크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생기고요. 또한 뭐 기계로 체크할 수 있는 거라고 해도 간혹 가다 발생이 돼요. 왜냐하면은 스토어에서 쓰는 인증 심사 키트는 버전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배포하고 있는 버전은 10.0버전 되고요. 스토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버전은 15버전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반드시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뭐, 제일 좀 위험한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이제 실패를 방지할 수 있는가는, 요 링크, 나중에 요 문서 뭐 공개될 테니까요. 링크 들어가서 보시면 자세하게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신입회가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실패가 되면은, 실패된 리포트가 날라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이 앱이 인증이 실패되었습니다라고 리포트가 날라와요. 그래서 그거 보고 수정하셔서 다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는데, 도저히 나는 납득을 못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러면 이제 지원 요청하시면 돼요. 지원 요청하시는 방법은, 대시보드에서 오른쪽 하단에 항상 피드백 메뉴 따라다닙니다. 스크롤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메뉴가 있는데, 그거 누르셔서 지원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커뮤니티에 들어가셔서 지원 메뉴 들어가시면 똑같이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지원을 하시면은, 정확히 하루 있다가 메일이 날라와요. 너의 그 접수되었다. 너의 지원 요청이 접수되었다. 뭐 처리하겠다, 알아보겠다. 이렇게 연락이 오고, 그 다음에 또 며칠 있다가 또 연락이 옵니다. 처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된다. 그러면서 어떤 뭐 서류나 파일이 필요하니 보내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왔다 갔다 메일 주고받다 보면 한 일주일씩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지원 요청을 하실 때, 여러분들 만든 앱 패키지랑 뭐 로고, 뭐 이미지 이런 거 관련된 것들을 다 같이 한 번에 묶어서 지원 요청하시면 돼요. 첫 파일 첨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같이 하시면은 좀더 시간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인증 실패 때 하실 수 있는 건 그냥 가만히 계셔도 돼요. 자, 이런 건 언제냐면 스토어가 개편될 때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8.1에서 10으로 스토어가 이제 개편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딱 그게 이제 몇 주간의 기간을 두고 서서히 바뀝니다. 한 번에 그냥 탁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럴 때는 근데 스토어에서 인증해서 오류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8에서 이제 10으로 바뀔 때도 제가 이제 계속 인증이 실패되어서 계속 메일로 주고받으면서 지원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결국은 그냥 다시 해볼까 하고 딱 눌렀더니 그냥 인증이 돼버렸어요. 메일 주고받는 사이에.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는 그런 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게시 방법을 결정하셔야 되는데, 게시 방법은 자동, 수동, 예약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인증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게시가 되는데, 그 게시되는 시간이 뭐 인증되자마자 뿅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몇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스토어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최대 16시간까지 걸린다고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앱을 배포하고 뭐앱 블로그나 뭐 사이트에다가 앱 새로 릴리즈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들 들어와 봐야 아직 앱이 스토어에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또그 게시되는 사이는 취소도 안 돼요. 앱 게시 취소가 안 돼요. 인증 기간에는 인증 취소를 할수 있거든요. 근데 게시되는 그 사이에는 취소가 안 돼요. 근데 앱을 개발해 보시면 그 인증하는 사이에 중요한 버그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약을 걸어 놓으시고 하시는 게좀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앱을 이제 다 게시가 정상적으로 됐다라고 했을 때, 이제 앱을 열심히 팔고 계십니다. 팔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앱이 이제 잘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경우가 얼마 전에 있었냐면은, 어떤 사용자한테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메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앱이랑 똑같은 앱이 있다. 근데 이름이 끝에가 조금 다르다. CC 플레이어 한칸 띄고 뮤직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스토어에 가서 찾아봤는데, 정말 있어요. 그리고 로고도 제앱 로고를 그대로 다운받아서 자기 앱에다가 넣고 올렸어요. 그 앱을. 근데 그 앱이 뭐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앱도 아니고, 그냥 광고, 밑에 광고 하나 떠 있고, 그런 페이크 앱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세를 좀 묻어서 광고로 돈 벌려는 그런 개발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자가 이제 개발한 앱들이 또 뭐가 있나를 검색해봤더니 정말 많아요. 막 유명한 앱들 다 막 페이스북 앱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분한테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이러한 링크로 들어가서 신청을 하라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때 요 지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요 링크로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스토어에서요. 스토어에서. 그래서 위에서 문제 유형을 스토어 등록 과정 누르시고 카테고리 기타로 하셔서 전자메일 시작 딱 누르시면은 영문으로 작성하시라고 나와요. 그래서 영문으로 작성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좀 힘든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또 그런 앱이 있으니 그 앱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아주 메일을 보냈더니 그 로고 이미지에 대해서 상표권이 있느냐.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그런 뭐 로고나 이제 뭐 앱 이름 같은 거에 대해서 그 나라에 이제 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자,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때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그 앱들이 다 내려갔습니다. 아마 저 혼자 했으면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직원 붙잡고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 근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요 화면을 통해서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토어에서 마지막으로 개발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 부분은 실제로 앱을 개발하고 있는 사람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개발자 센터 화면을 보셨을 때 메뉴가 쫙 나열되어 있는데 맨 끝에가 대시보드고요. 딱 가운 그 바로 앞에 이제 개발자 혜택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그냥. 그렇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개발자 혜택이라는 거를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하시려면은 게시한 앱이 하나 이상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앱이 있으면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앱의 성과에 따라서 등급이 부여가 돼요. 자, 제일 밑에 등급이 탐색기라고 되어 있는데 탐험가 등급이 있고요. 그 위에 뭐 전문가, 석사 이렇게 등급이 있습니다. 자, 근데 탐험가 등급이 되시면 아키텍처나 디자인 같은 거를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라이온 브릿지 현지화 서비스라고 번역해주는 곳이에요. 번역해주는 서비스인데 거기에 25달러짜리 쿠폰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25% 할인 쿠폰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번역 같은 거 할 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전문가 등급이 되시면 그런 혜택 다 받으시고 비즈스파크 우선순위 등록 코드라는 게 생깁니다. 이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애드듀플렉스 100만회 노출, 광고를 100만회를 해줘요. 앱에 대해서 그거 공짜로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앱을 만들고 뭐 홍보하는 거 상담 받으실 수 있는 혜택도 받아요. 그다음 석사 되시면은 이런 혜택 다 받으시고 우선순위 게시자 지원팀 액세스 권한. 아까 전에 제가 앱을 업데이트하는데 제가 1시간 정도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있으면 그게 됩니다. 요 혜택 받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윈도우 스토어 판촉 우선순위. 요것도 어떤 거냐면 제가 처음에 사용자 스토어에 대한 이미지 안내를 해드리면서 맨 위에 큰 이미지랑 두 번째 라인 아이콘들 쭉 나열된 거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판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출이 되는 우선권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혜택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 별건 아니지만 스토어 기프트 카드를 5달러짜리 5개를 줘요. 자, 근데 이게 석사 등급이었는지 뭐 다른 등급이어야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받았는데 스토어에 어디에도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받긴 받았는데. 자, 그래서 신청하시면 이런 거 있으니까 한 번씩 찾아보세요. 깨알 같은 거. 자, 앞서서 익스퍼트 등급이 되면 비즈스파크 등록 우선순위 코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비즈스파크가 뭐냐.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창업하는 대상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3년 동안 지원을 해드리고요. 매년 1년마다 갱신하는 형태예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멤버를 이제 본인을 포함해서 한 5명까지 등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멤버는 일단 한번 등록한 멤버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가장 좋은 혜택이라고 하면 이거겠죠. MSDN 구독자 권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전 제품을 공짜로 3년 동안 쓸수 있는 거예요. 정품을. 모든 제품을.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발자 등록할 때그 사업자로 등록하는 그 무료 코드 여기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개발자 등록 이미 한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먼저냐, 아린 먼저냐, 뭐그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 가급적이면은 뭐 사업을 뭐 개인 사업자라면 하시기 전에 개발 요 비즈스파크 먼저 한번 신청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은 애저 서비스입니다. 뭐 오전 세션에서도 많이 나왔었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애저 서비스에 150달러 크레딧을 매달 줘요. 그리고 개발자 계정별로 줍니다. 그래서 최대 5명이면 750달러까지 매달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종류들 그리고 방법들 좀 보겠습니다. 일단 앱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드는 게 유료 앱이죠, 유료 앱. 자, 근데 MS 스토어만의 특별한 특화된 전략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트라이얼 라이선스예요. 뭐 iOS나 아니면은 뭐 저희 구글 플레이에는 이런 트라이얼 라이선스 보신 적 없죠? 자, 요게 장점이 광고 버전을 만들지 않고 그냥 유료 버전 하나 만들어 놓고 구입하기 버튼 옆에 요걸 세팅해 놓으면 체험하기가 나와요. 체험하기 버튼이 딱 나와요. 스토어에. 자, 그래서 광고 버전을 만들지 않고 이제 판매를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미리 써봐라, 사기 전에. 좀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요게 이제 앱이다 보니까 앱을 삭제하고 다시 설치하면 다시 라이선스가 또 생겨요. 그래서 똑같이 지우고 삭제하고 또 깔고 삭제하고 또 깔고 반복해서 계속 쓸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기능 제약을 같이 개발에 포함을 시켜야지 요게 좀 의미가 생깁니다. 자, 근데 요게 맹점이 사용자들이 무료 앱만 좋아하는 사용자들이라서 유료 앱이면 굳이 딱그 버튼이 있냐 없냐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나가버린다는 거죠. 그냥 앱 검색해서 유료 무료 나오면 유료는 거의 안 보잖아요. 자, 그래서 잘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껏 개발해놓고 잘 안 사용돼요, 사용자들한테. 자, 그래서 유료 앱을 판매할 수 있는 좀 전략이 뭐냐. 뭐 흔한 겁니다. 오늘만 무료 같은 거 하는 거죠. 아니면 가격 확 어느 날뭐 이벤트로 가격 낮추거나.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광고 앱이랑 같이 하면은 후반에 할 수가 없어요. 광고 수익을 다 까먹기 때문에. 그래서 좀 게시 초기에만 앱 초기에만 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런데 광고비 없다 그러시면 뭐 후기 하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실 때는 그냥 하지 마시고 마이 애플이 같은 그런 솔루션들이 있어요. 무료 앱 배포하는 그런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랑 같이 하시면은 얘네들이 뭐 이렇게 뭐돈 수익금 어떤 혜택도 드리고요.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앱을 운영하다 보면 마이 애플에서 컨택해서 옵니다. 같이 프로모션 하자 이런 식으로 이메일 계속 날라와요. 그런 거 활용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료 앱은 별로 수익이 안 됩니다. 많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은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으로 앱내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플랫폼에서는 뭐 인앱 결제라고 하죠. 자,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인앱 제품이라고 하고요. 자, 유료 앱 에 비해서 판매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자, 요 밑에 요 진한색이 유료 앱이고요. 요게 앱내 제품이에요. 그 최신 자료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 중에서 요게 이제 이겁니다. 요게 게임이고요. 요게 유료 다른 앱들이에요. 게임 외에요. 이게 다 게임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게임이 아닌 앱에서는 사실 인앱 결제가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현재 구조로는. 어쨌거나 뭐 인앱 결제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냐면 앱 내 광고를 없애줄 테니 1달러 내세요.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게임머니 파는 거, 뭐 온라인 컨텐츠들 파는 거 이런 부분에서 사용이 됩니다. 자,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 게 무료앱이나 유료앱을 구분해서 만들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관리가 되게 힘들다. 그리고 사용자들도 거부감이 있으니 그렇게 만들지 말고 무료앱만 만들어라는 거예요. 무료앱만 만들고 거기다가 뭐 광고를 넣던 아니면 기능을 제작하던 제한을 둬서 그러한 기능들을 이 인앱 결제로 풀어라. 풀어서 앱을 이제 뭐 가장 높은 버전으로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앱을 구성하는 게 판매에 굉장히 좋다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긴 해요. 자, 근데 아무튼 일반 앱에서는 제가 볼 때는 광고만 한 게 없습니다. 사실 광고가 제일 돈이 되는 것 같고요. 일단 광고를 알려면 광고 수익 내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광고 수익은 요청수 곱하기 채우기 속도 그리고 거기다 CPM 그리고 그거를 1000으로 나눈 숫자가 이제 광고 수익이 돼요. CPM이라는 거는 이제 1000의 노출당 단가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CPC라든가 그러니까 코스트 퍼 클릭해서 클릭될 때마다 돈 얼마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요게 대표적이에요. 클릭에 대한 거는 그렇게 클릭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광고를 누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략 요것만 알고 계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광고가 어떤 광고를 쓸 수 있느냐.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에서 쓸 수 있는 광고는 현재 대표적으로 요 마이크로소프트 애드버타이징이 있습니다. 요 애드버타이징 쓰시려면은 별도로 펍센터라는 데 가입을 하셔야 돼요. 자, 요 펍센터에 가입을 하시면은 똑같이 개발자 계정 등록하실 때랑 같이 똑같이 그 은행 계좌 등록하셔야 되고요. 또 세금 양식도 작성을 하셔야 돼요. 똑같이 작성을 하셔야 돼요. 자, 예전에는 요 펍센터에서 광고에 대한 모든 걸 다 총괄했었습니다. 그래서 광고에 대한 계정, 뭐 광고에 대한 아이디, 단위 이런 거 생성도 다 펍센터에서 하셔야 되는데요. 이번 10으로 통합이 되기 전에 작년 10월부터 요 대부센터라는 데로 그 권한이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 두 개를 같이 쓰셔야 돼요. 지금 형태는. 그래서 대부센터에서 광고에 대한 아이디나 단위를 생성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보고서는 양쪽에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보고서를 대부센터에서는 달러 기준으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펍센터에서는 원화 기준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훨씬 더 자세하게 펍센터에서 더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5월달 자료예요. 5월달 자료인데 인앱 결제가 전체 뭐 이 앱 수익에서 55%가 판매가 됐고 다음 31%가 광고였고 유료 앱이 14%였대요. 근데 작년 12월까지만 해도요. 인앱 결제가 요만큼이고 광고가 50몇 퍼센트인가 그랬어요. 자, 그만큼 요거는 그냥 게임이 많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일반 앱은 좀 여기에 영향이 거의 좀 적고요. 자, 어쨌거나 봤을 때 유료 앱보다 두 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보시면 유료 앱보다 두 배가 넘게 나와요. 진짜로 거의 한 3배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광고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공식에 의하면 그럼 노출이 광고 노출만 늘어나면 어쨌거나 돈이 늘어나야 되지 않는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노출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CPM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요 CPM이라는 거는 이제 1000회당 노출 단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 앱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수익이 굉장히 큰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제 CPM이 높은 국가가 미국 쪽 그리고 기름 나는 국가들 그리고 뭐 영국 이런 데 잘 사는 나라들이 CPM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반대로 중국, 인도, 뭐 러시아 사람 많고 그런 나라는 조금 CPM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내부 자료였는데 요게 이제 멕시코 지역 광고 단가고요. 요게 미국이랑 영국 쪽 광고 단가예요. 그리고 요게 러시아예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광고로 돈을 많이 버시려면 노출수를 높이고 CPM이 높은 지역을 공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요 두 가지가 다 충족을 하더라도 광고 비용, 그 내가 벌수 있는 비용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요청수가 막 올라가고 CPM이 높은 지역에서 요청수가 막 올라가더라도 반대로 그 노출 요청에 대한 실제 노출 채우기 속도가 막 떨어져요. 왜 떨어지냐면은 광고라는 게 광고주의 예산이 있고 그 예산에 맞춰서 광고가 나가기 때문에 나갈 광고가 없어지면은 광고가 떨어져요. 근데 광고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앱들도 다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그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건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국가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럼 국가로는 뭐 어떻게 되냐? 자, 요런 그 앱이 이제 광고가 나오는 것은 그 디바이스, 뭐 폰이면 폰, 아니면 PC면 PC에서 그 OS에서 이제 국가 설정하시잖아요. 그 국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국가랑 언어. 내가 한국으로 이제 설정을 해놨고 한국어로 설정을 해놓으셨으면 광고 거의 안 나와요. 그게 한국은 일단 광고 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현재. 자,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바뀌는데 과거에 이제 윈도우즈 폰이나 윈도우즈 8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꼼수로 미국으로 막 고정시켜버리는 방법이 있었어요, 앱에서. 근데 이게 8.1부터 완전히 막혀가지고 그래서 앱 개발자들이 좀 돈을 못 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앞에서 이제 제가 그 CPM이 높은 지역을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CPM이 높은 지역을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자, CPM 높은 지역 공략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나라에다가 광고를 내는 거예요. 내 앱에 대한 광고를 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광고 솔루션을 사용하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솔루션이 여기 뭐 애드 캠페인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애드 캠페인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 나오는 뭐 애드 듀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자, 요것들은 이제 앱을 홍보하는 솔루션이고요. 앱을 그 광고를 교환하는 거예요. 내 앱에 다른 광고를 실어주고 내 광고를 다른 앱에 싣고 이렇게 교환해주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무료 광고랑 유료 광고가 있고요. 무료 광고는 뭐일 최대 5번까지 나온다고 되는데 거의 안 나와요, 사실. 그래서 무료는 뭐 기대하지 마시고 유료로 하게 되시면 내가 월 예산을 뭐몇 달러 이렇게 걸어놓고 CPM은 얼마 이렇게 걸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설정하실 때 어느 나라의 연령은 몇살 연령대에 남자에게, 여자에게 성별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지정해서 광고를 내보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하셔야지 CPM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게 이제 스메토라는 광고가 있고요. 요거는 뭐, 그러니까 광고를 교환하는 홍보 용도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또 수익을 지급하는 그런 방법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지금 UWP를 지원을 아직 안 해요. 윈도우스 8까지는 다 지원했었는데 그래서 아직은 안 되는데 이거 곧 지원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 아, 요 스메토는 약간 단점이 위치 서비스를 요구해요. 그래서 앱에다가 위치 서비스에 대한 그 계약을 넣어야 돼서 앱 이제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을 때 그걸 물어보니까 이제 거부감이 있어요. 실제로 좀 사용자들한테 항의를 좀 받은 경우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 다음 에듀 듀플렉스입니다. 이 에듀 듀플렉스는 광고 교환 주로 이제 광고 교환만 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지역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제한이 없어요. 광고가 안 나가는 지역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요청에 대해서 노출도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앱을 홍보하기에 굉장히 좋고요. 근데 단점이 요 에듀 듀플렉스 같은 경우는 다른 플랫폼들은 보통 텍스트 위주의 광고를 만들어요. 근데 에듀 듀플렉스 광고는 텍스트 위주도 만들 수 있고 이미지 광고를 내가 만들어서 그냥 업로드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앱들이 눈에 띄기 위해서 광고들을 엄청나게 화려하게 많이 만들어서 여기다 올려요. 그래서 단점이 사용자들한테 거부감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는 편이에요. 자, 근데 장점으로는 홍보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UWP도 지원을 해요. 그리고 여기 이 에듀 듀플렉스에서도 9월 달부터 이제 히어로 앱이라는 개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앱의 성과에 따라서 등급이 부여돼요. 그래서 제일 밑에가 이제 한 등급이 있고요. 맨 위에가 이제 OMG 등급인데, 요 OMG 등급이 되면 굉장히 좋은 게 여기서 배너도 전문적으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500달러 광고할 수 있는 돈도 줘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윈도우 센트럴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윈도우 커뮤니티에다가 앱 리뷰를 해줍니다. 요게 되면은 그 앱은 이미 성공한 앱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만큼 여기에 영향력은 굉장히 막강합니다. 자, 앞서서 여러 가지 광고를 솔루션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개발할 때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따로따로 개발을 해야 되느냐? 일일이 따로따로 개발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과거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작년도 10월에 애드 미디에이터라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익스텐션으로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쓰시게 되면 그 앞서서 나왔던 광고들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광고가 실패되었다. 그러면 두 번째 광고가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 광고가 실패되었다. 그럼 세 번째 광고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실패되면 다시 돌고요. 자, 그리고 얘는 이제 유니버셜 윈도우 플랫폼을 지원을 하고요. 지금 현재 쓸수 있는 거는 잘안 보이시는데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애드버타이징이랑 애드 듀플렉스밖에 없습니다. 윈도우 저 유니버셜에서는 두 개밖에 없어요. 점차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 외에 이하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윈도우즈 8 같은 경우는 다쓸수 있어요. 뭐 구글 광고도 쓸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광고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미디에이터의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광고를 세 개를 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얘를 50% 노출시키고, 얘를 20%, 얘를 30% 이렇게 노출시켜라.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며칠 해보고 수익이 조금 별로다 싶으면 이거를 비중을 바꿀 수가 있어요. 얘를 뭐 60으로 올리고 20, 20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최대로 낼수 있는 수익을 뽑아낼 수 있도록 이제 최적화라는 과정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점이 그럴 때마다 그럼 앱을 수정해야 되느냐? 수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대부센터에서 그 대시보드에 들어가셔서요. 광고 조정이라는 데 들어가셔서 비중만 조정하시면 돼요. 비중 조정하시고 그냥 저장 누르시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수익을 극대화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에 안쓸 때랑 미디에이터를 쓰지 않았을 때랑 그다음 썼을 때 이제 동일 기간에 대해서 금액이나 뭐 다운로드 비교해 봤는데 무료 다운로드 같은 경우는요. 그 미디에이터를 적용하고 나서 한 37%가 올라갔어요. 전두달후두 달을 비교한 건데 30%가 올라갔어요. 이요그 사이에는 뭐 업데이트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앱에 대해서. 그런데 무려 37%가 올라갔고요. 네, 유료 다운로드는 한3% 올라갔어요. 거의 안 올라요, 유료는. 자, 근데 광고 수익은 거의 비례해서 한 36%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미디에이터는 여러분들이 광고를 사용하신다면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대한 쓸수 있는 광고는 다 갖다 붙이셔야 돼요. 자, 근데 광고를 사용하실 때 이제 좀 주의하실 점이 요 광고 UI 컨트롤들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속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 컨트롤 위에다가 뭔가 다른 컨트롤들, 뭐 그냥 UI 컨트롤들 같은 걸 올리시면은 애드 듀플렉스 같은 경우는 그 광고가 나왔다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뭐 다른 어떤 광고들은 그렇게 가려져 있으면 그 기간은 수익에서 또 제외시켜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광고를 할 거면 그냥 대놓고 해야지 거길 뭐 살짝 가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수익금 제대로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아셔야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광고를 뭐 이렇게 미디에이터 써가지고 세 개를 광고를 돌린다라고 해도 한국 같은 경우는 세 개가 다 실패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광고가 그냥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 광고 컨트롤 올려놓은 자리도 그냥 투명이에요. 그래서 광고가 결국 없는 거랑 똑같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유료 앱이랑 광고 앱이랑 좀 차별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반드시 어떠한 자체 배너를 하나 만들어서 그 광고 컨트롤 밑에다가 숨겨 놓으세요. 자, 그래서 모든 광고가 실패됐을 때는 그거라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앱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알려드렸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좀더 높게 올릴 수 있는가인데요.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결국은 뭐 다운로드 늘리는 거예요. 다운로드를 늘려야지 되는 것이고, 그럼 다운로드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나 당연한 소리입니다. 사용자들이 원하는 앱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보통 앱을 만드는 개발자들이 개인이 굉장히 많은데, 앱을 만들다 보면 흔하게 이제 화제되는 게 개발자 위주가 돼가지고 내가 만들고 싶은 앱 만들고 내 생각에 맞춰가지고 내가 만들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좀 굉장히 판매가 떨어집니다. 제가 6개월 동안, 뭐, 7개월 동안 5만 다운로드에 2.8 정도 맞았다고 했는데 제가 딱 그때 그랬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CC플레이어 개발했을 때 제가 쓰려고 만들었어요. 윈도우 폰에 앱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쓰려고 만들었었는데 계속 욕만 먹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반영해가지고 이제 좀씩 올라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는 품질이죠. 테스트 많이 하시는데 개발자들은 또 한계가 있어요. 테스트하는데 개발자 위주로 또 테스트합니다. 항상 걸어왔던 길로만 테스트를 하죠. 그래서 베타 스토어를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베타 스토어를 활용하시면 이메일 등록된 이메일의 사용자에게만 앱이 배포되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개선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제 대시보드에 보면 크래시 보고서라고 항상 덤프가 생기면 올라와요. 그래서 그 부분 분석하셔가지고 앱에 반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게 다운로드 늘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업데이트는 여러 개를 모아서 한 번에 빵 하지 마시고요. 정말 잘게 잘게 자주자주 하세요. 내가 지금 당장 업데이트할 게한 3개가 있다라고 하시면 그냥 한개 요번에 하시고요. 일주일 있다 또한개 하시고 그 일주일 있다 또한개 하세요. 그거를 몰아서 3주 후에 한번 이렇게 하면 효과가 떨어져요. 업데이트는 자주 하셔야지 사용자들이 아, 이 개발자는 이 앱에 대해서 굉장히 관리를 하고 있구나. 그러고 느끼고 그리고 사용자들이 또 자기의 이제 어떤 욕구를 계속적으로 이제 요청합니다. 앱 요렇게 좀 해주세요. 요렇게 좀 해주세요. 막 요청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자주 업데이트를 하시라는 거고. 그래서 자주 업데이트를 하면 앱 지우고 나갔던 사람들도 그게 개선되었다는 얘기 들으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다운로드를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업데이트 하실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그 내역을 공지해 주세요. 스토어에도 공지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앱 내에도 공지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다운로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홍보하는 건데요. 앱 내에다가 쉐어 기능을 넣는 겁니다. 이 쉐어 기능을 넣게 되면은 윈도우 10에서 보면 제일 우측에 딱 이렇게 나와요. 한쪽 면쫙 차지해가지고 공유해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딱다 뜨는데 요 기능 호출하는 거 정말 요거 API 하나면 됩니다. 요 데이터 트랜스퍼 매니저라는 클래스에 쇼쉐어 UI라는 메소드 호출하시면 되고요. 요 안에 파라미터 두 개입니다. 타이틀이랑 내용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여기 딱 나오고 만약에 페이스북 눌렀다. 그럼 페이스북에 제목, 내용 다 들어가져서 사용자 버튼만 누르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라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회관계망 서비스 이용해서 사용자가 직접 바로하게 퍼뜨릴 수 있도록 요 쉐어 기능은 반드시 활용하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뭐 홍보 코드를 통해서 무료로 이제 배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홍보 코드는 이제 6개월마다 250개까지 생성 가능하고 유효 기간은 6개월이에요. 자,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수익 그 지급할 때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이제 수익을 개발자 하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개발자 혜택에서 스토어 판촉 순위 우선권이 부여된다고 했어요. 이거 뭐 물론 마스터 등록 돼야 되는 건데 요게 되시면은 홍보를 해줍니다. 아까 스토어에서 상단에 이미지 그런 걸로 말씀드렸는데 그게 선정이 되면 이렇게 이메일이 날라와요. 날라오고 요 앱에 대해서 어느 나라에 어느 플랫폼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가 홍보를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날라와요. 그리고 뭐한 번만 되는 게 아니고요. 대상이 되면 여러 번 해줘요. 저도 한앱 가지고 한 7번까지 받아봤어요. 요 지금 CC플레이는 아니고 옛날 앱으로 한 7번까지 받아봤고요. 자, 근데 이미지를 반드시 올려야 돼요. 홍보 이미지가 없으면 아예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이런 거 받으실 수가 없어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많다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미지는 꽉꽉 채워서 다 올리세요. 자, 그다음에 또한 가지 방법으로는 이제 국제화 이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비영어권 국가에 대해서 그 나라의 언어로 앱을 만들어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때 다국어 앱 도구 키트라는 걸 이용하시면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이 다국어 앱 도구 키트도 비주얼 스튜디오 익스텐션으로 있고요. 그리고 UWP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이제 플러그인으로 동작을 해서 그 리소스 파일 자동적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 연결해서 자동 번역도 해줘요. 기계 번역도 해줍니다. 자, 또한 비주얼 스튜디오 내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메일 보내기 하셔서 이 리소스 파일을 번역가한테 보내고 또 받은 걸 임포트하는 기능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은 번역하는 거 조금 수월하게끔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 개발자 혜택을 이용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언 브릿지 현지화 서비스 이거 사용하시면 225달러 쿠폰과 25% 할인권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건 다 드립니다. 그 가입만 하시면은 그거 사용하시고요. 최저 금액이 0.2달러요, 단어당. 그래서 250개 단어가 최저 금액입니다. 그래서 50달러부터 시작하니까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근데 이런 거안 하셔도 앱이 좀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용자들이 다 해줘요, 와서 막 연락 옵니다. 내가 번역해줄게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리해가지고 번역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 영어랑 뭐몇 개국어만 하시면 나중에 점차점차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총 12개국가 언어로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지금 사용자들의 기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보통 개발자들은 굉장히 높은 스펙의 기기를 갖고 개발하는 경향이 많아요. 저 또한 그렇고, 왜냐하면 개발할 때 굉장히 느리면 답답해서 속도도 안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용자들은 굉장히 낮은 기기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기가 보통 70%가 넘고요. 그리고 현재도 지금 뭐 저가 태블릿들 엄청나게 쏟아져 있죠. 10만 원대. 그래서 앞으로도 확산될 전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늘리려면 이런 사용자들을 잡지 않고서는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할 때좀 낮은 스펙으로 많이 테스트하셔서 품질 개선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좀 외면받는 경향이 많습니다. 폰에서 돌렸는데 뭐 태블릿에서 돌렸는데 느려서 안 돌아가 이러면은 욕하고 그냥 나오고 다 지워요. 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별점 관리입니다. 별점은 반드시 개선을 시켜주셔야 돼요. 사용자들한테 뭐 메일을 보내건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 적극적으로 고치게끔 요청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별점 하나 딱 등록하고 뭐 욕하고 이제 나가는 사용자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근데 그것마다 하나씩 다 메일 보내기 합니다. 스토어에서 메일 보낼 수 있어요. 보내면은 그리고 보내고 그럼 연락이 다시 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고쳐주고 그럼 다시 그 사람을 리뷰를 바꿔주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저께만 해도 제가 그렇게 메일을 보냈더니 사용자가 리뷰를 고쳐서 이렇게 달았어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개발자에게 연락을 줬다. 그래서 해결됐다. 그래서 나 유료 지금 구매한다. 이렇게 리뷰가 진짜로 달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그 관리를 하셔서 별점을 높게끔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그런 걸다 들어줬는데 사용자가 별점을 안 바꿔주면은 또 연락을 하세요. 별점 좀 바꿔달라고. 그럼 사용자들 다 바꿔줘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뭐 2.8이었던 별점을 지금 4.1로 만든 거는 한명한명 그렇게 다 매달려서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평점을 관리를 했더니 5점 별점이 총한45% 정도였던 게 지금은 이제 60%가 넘게 됐고요. 그런 식으로 한명한명다 매달렸더니 1.5 이렇게 낮은 추세를 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기존 사용자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됩니다. 사용자가 아무리 많이 늘어난다고 해도 떠나버리면 광고 수익이 발생을 안 해요. 광고 수익은 사용자를 유지해야지 광고 수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수익 유지하는 것도 말씀드렸듯이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별점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불편하다고 사용자한테 이제 버그 리포트 날라오고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다 일일이 응대를 하셔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세요. 그래서 앱 내에다가 반드시 버그 신고라든가 아니면은 뭐 제안 같은 거 받을 수 있도록 메일을 따로 개설하시고요. 그 메일을 개설하시고 그 메일 받는 거 버튼 하나 만드시고요. 그 안에 URI만 달면은 뭐 런치 URI라는 메소드 하나만 호출하시면 이렇게 메일 떠요. 메일 떠서 내가 미리 넣어놓은 내용도 이렇게 다한 번에 나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개발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개발도 하는데 뭐 정말 30분도 안 걸리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보통 안 하시거든요. 저 이렇게 하시면 개발자들, 그 사용자들이 메일을 굉장히 많이 보내요. 저 하루에 한 30, 40통씩 받아요, 메일을. 그러면 거기에 일일이 좀 답변을 다 하셔가지고, 뭐, 도저히 막 무리한 부탁이라도, 무리한 요구더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답변을 주시면 사용자들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메일을 받으실 때는 디버깅을 위해서 사용자 환경을 수집하세요. 사용자 환경 수집하시는 거는 몇 가지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클래스, 뭐 EAS 클라이언트 디바이스 인포메이션 클래스, 그리고 뭐 컬처 클래스 이런 것들만 이용하시면은 사용자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사용자가 사용하는 버전은 뭐고 디바이스가 뭐고 OS가 뭐고 이런 걸 다 수집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 수집하시면 나중에 디버그 하시거나 통계 내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돈을 벌려면 다운로드를 높이고 뭐 사용자를 그 사용자 이탈을 막아라 하니까 쭉 유지시켜라.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그러려면은 CPM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이제 홍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개발자 혜택 같은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쉐어 API 사용하셔서 자발적으로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시고요. 자, 그럼 사용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정 관리를 해라. 한 명 한 명 매달리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제일 큽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들은 또 제안을 하면 그것도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사용자들이 앱에 좀 애착을 가지면 번역도 다 해주고요. 그리고 앱의 기능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거 막 제안해줘요. 그래서 그 기능 또 넣으면은 그 사용자 좋아하고 다른 사용자들도 원하는 기능이었기 때문에 앱은 같이 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앱을 만드시는 게 아니고 사용자랑 같이 만드신다고 생각하고 관리를 하시면은 당연히 다운로드는 늘어나고 사용자 이탈은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앱의 수익은 상당히 늘어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1년 반 동안 느낀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사실 이런 내용들이 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뭐 교과서만 잘하면 공부 잘한다고 사실 요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에 가면 거의 다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저는 뭐 있는지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요번에 이제 뭐 작성하느라고 보니까 다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발자 센터 내용은 정말 주옥 같은 글들밖에 없으니까 빠지지 마시고 다 한 개 한 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